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9월 14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북한을 최단거리에서 볼 수 있는 김포 애기봉이 평화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 김포의 애기봉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거리는요, 불과 1.4km 정도라고 하네요. 안보 관광지인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이 평화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5년 만에 다시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됐는데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는 북한 개풍군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뿐 아니라 한강 하구에 역사와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졌습니다. 좋은 수도권 명소가 또 하나 생긴 것 같네요. 이 평화생태공원에서는 앞으로 3년에서 5년마다 영상의 내용을 바꿔서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북한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남북 평화의 종, 야외 공연장 등도 있고요. 북한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신선한데요. 그곳에 남북 평화의 종이 울리면 정말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게 해달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게 되겠죠. 저도 언제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으로 시작이 되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남광교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의 각종 현안을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 가질 거고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한 주에 가장 큰 화제로 떠오른 검색어에 대해 알아보는 주간 검색어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할게요. 자,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지난달 말 한국에 입국해 2주간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격리 해제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한국 언론과 첫 합동 인터뷰를 했습니다. 13일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3명은 아프간에 있을 때 위험하고 불안했지만 현재는 안전하고 좋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법무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내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면담을 진행한 뒤 일주일 안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 이른바 니트족 청년이 올해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연합뉴스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7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미취업 기간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은 9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기준 청년 니트족의 취업기회 손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간 421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위 뉴스입니다. 카나다 비정부기구가 대북지원 물자가 반입이 중단된 채 중국 항구에 머물러 있다며 식품 변질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4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카나다 대북지원단체 퍼스트 스텝스는 여름호 소식지를 통해 콩과 복합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가 지난해 여름부터 중국 다련항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컨테이너에 보관된 콩이 상할 수 있고 스프링클스의 경우 상할 염려는 없지만 유통기한이 내년 3월까지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어 물자를 잃을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언제든 준비가 됐을 때 들여보낼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4일 저녁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왕이 부장은 15일 오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왕이 부장이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지 주목됩니다. 3위 뉴스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북한의 핵활동 제한에 관한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13일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활동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의 새로운 가동 조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대북 외교적 접근법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짱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언론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긴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에도 외교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재장악 이후 빈곤과 굶주림이 악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국제사회가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유엔 주최로 열린 아프간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과 도이칠란드 등 국제사회는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가별로 미국은 유엔과 산하 기관을 통해 6,400만 달러를 추가로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이칠란드는 아프간과 이웃 국가에 5억 9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도쿄에서 열린 여름철 올림픽에 불참했었는데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단 오늘 왜 징계를 내렸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에 내린 징계 결정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오는 2022년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영어로 IOC라고 하는데 북한에 내린 징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배정돼 있던 재정 지원을 몰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징계 기간 중에 북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모든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혜택 받을 자격을 박탈을 했고 그리고 내년 초에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 겨울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그 국가 자격으로 출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출전권을 얻은 북한 선수 개인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적절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징계를 내렸고 다만 이 제재 기간은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고할 수 있다고 약간 좀 길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자, 징계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한올림픽위원회가 2020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명시를 했고 그리고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근데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이유가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점은 혹시 고려가 안 됐을까요?
사실 이건 세계적인 보건위기이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일한 조건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북한 측과 계속 소통을 했나 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도쿄올림픽 전 수개월에 걸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안전한 개최를 재확인했다.
네.
그리고 왁진 제공을 포함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건설적 제안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놨지만 북한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체계적으로 거절당했다.
예.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그러게요. 이런 체계적으로.
이런 표현까지 네. 쓰면서 정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 왁진 지원까지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불참 결정을 내렸고요. 당시 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북한 측에 규정에 따라 어떤 조치나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도 징계를 받을 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로 인해서 북한에 어떤 불이익이 좀 생길까요?
일단 자격정지 기간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북한은 재정지원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전 올림픽 때 출전 배당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 때문에 지금 지급이 보류돼 왔는데 이걸 다 몰수하게 됩니다.
아이고.
근데 이 돈이 AP 통신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 이를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꽤 큰 금액이네요.
네, 북한 당국도 꽤 좀 이 부분이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2월에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겨울 올림픽 열리게 되는데 북한 나라 이름으로 출전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겨울 올림픽 할 때 이제 출전권 따낸 북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뭐 바로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추후에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일단은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겨울청 올림픽에 나간다고 하면 출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자, 북한이 근데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실망을 안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에 강한 징계를 내린 건 다른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토마스 바흐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독일 출신이고 동서독 어떤 통일 과정도 지켜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 이게 뭐 국제올림픽 정신이기도 한데 이 운동 경기를 통한 남북 화합에도 좀 꽤 관심이 있다고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분이 가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오는 2032년에 여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국제올림픽 측에 좀 도와달라고 제안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제올림픽 정신에도 맞기 때문에 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북측에 수차례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북한이 아예 무시를 했어요.
어이고.
묵묵부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32년 올림픽 개최지가 오스트랄리아 브리즈번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때 꽤 좀 또 불쾌감을 느꼈나 봐요.
그랬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2020년에 열기로 했던 도쿄올림픽이 1년 늦게 개최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만이 선수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일반 통보를 하자 크게 실망감을 느끼고 강한 징계 조치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괘씸죄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면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번에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자격 정지를 당하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대북 구상이 흔들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국 청와대와 여당에서 지금 이제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겨울 올림픽이 열리면 아무래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개막식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걸 좀 기대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징계 먹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못 오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취한 조치 자체에 대해선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남북 간 평화의 계기와 스포츠 교류의 계기를 찾아 나갈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라의 위상이 손상되고 이번처럼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북한 당국이 꼭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뉴스체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혼자 활동하게 된 볼빨간 사춘기가요. 작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나비와 고양이.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남북 대화, 미북 대화가 모두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북한과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더 부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중 관계가 최근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제 감염병 악재로 북한의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유엔의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이건 북한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러시아,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5개 국가 중에 또 두 국가죠.
네.
이제 뭐 코로나 19 전 세계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또 이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물론 이제 이 제재 완화 주장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그 2019년 12월 그 안보리에 제출했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도 네. 있습니다. 초안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하되
네.
그러나 좀 약간 기본적인 부분 특히 좀 인도주의적 부분이나 뭐 식량이나 이런 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이게 완화가 되려면 이제 안보리 5개 국가가 예. 모두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미국은 아직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뭐 현실화되기는 지금은 당장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상당히 지금 어렵죠 대북
그렇죠.
제재가 지금 오랫동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코로나 또 수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가장 어려웠던 1990년대 중후반 시기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가까운 시일 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과 관계를 좀 긴밀하게 형성하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북한하고 중국 또
예.
김정은 위원장과 또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한 네 번 만났기 때문에 사실 많이 만났죠.
그러게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부터는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김정은
그쵸.
위원장도 그렇고 전혀 이제
네.
어떤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해 안으로도 방문은 그것은 제가 봐가지고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대신에 이제 내년 2월 달에
예.
중국이 이제 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그 북한이 지난 그 하계올림픽,
예.
도쿄올림픽에 불참해가지고 동계올림픽이 지금 북한 국가로나 참가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IOC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인접한 국가고 또 올림픽 주최 국가는 될 수 있으면 각국의 정상들이 오는 거를 그 대회에서
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때가 아마 가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올림픽 개막전 참관하고 뭐 그러면서 아마 북중 사이의 어떤 정상회담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이 그리고 어제죠.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반되지 않는 저강도 무력 시위로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예. 좀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예.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압박은 가하는데 예. 그렇다고 가지고 이제 상당히 그 고강도는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네. 11월 12일 이틀 동안 북한이 이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인데 거리가 1,500km입니다. 1,500km면은 비교적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일본 주둔 오키나와 주 미군 기지를 이제 겨냥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대북 그 제재 안에 이제 위반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갈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이번 그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도 그렇고 또 예, 얼마 전에는 북한이 영변에 핵시설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나 예. 또 이제 보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로 봐가지고 북한이 이제 뭔가 자신의 주장을 이런 군사적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선 1차적인 대상은 미국으로 볼 수가 있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화를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은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아가기를 상당히 지금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뭐 그런 점을 북한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발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미국이 이렇게 직접 네. 대응하기에는 좀 수위가 낮은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북한 또 내심으로는 대화의 어떤 그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대화를. 네. 그러나 이제 우선 그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명분이 필요하죠.
그쵸.
또 그리고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절실한 부분, 특히 그 제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어느 정도 미국이 좀 제재 완화나 제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선제적인 어떤 우호적인 조치가 나와야만이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북한의 이제 본심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한편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압박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약간 공격적인 행동은 미국에 대한 어떤 뭐 강경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뭐 대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좀 명분을 달라
네.
뭐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도발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진 않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한 도발로
예.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사실 북한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을 텐데 중국이 혹시 백신을 지원하겠다, 뭐 여러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의사를 밝히면 북한이 중국의 지원은 받아들일까요?
중국의 지원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예. 가장 그래도 든든한 지원지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네. 이제 대북 제재하고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국부터 지원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제 환영할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 백신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이제 북한이
네.
북한 내에서는 그 저 뭐 코로나 19 해가지고 확진자가 없다라고
그쵸,
계속 지금 계속 공개적으로
그렇죠.
발표해 왔기 예. 때문에 백신을 받는다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하고 약간 이제 좀 어긋날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선 사실 그 이제 코백스죠. 그 백신, 그 왁진 국제 프로젝트 공동 배분. 여기 사실 북한에 대해 가지고
네.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배정이 한 거의 300만 회 정도 가까이. 그래서 원래대로면은 지난 한 늦어도 5월까지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네.
북한이 그걸 사실은 거부를 했습니다. 준다는 걸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필요한 다른 나라의 조라 뭐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예, 어찌 보면 좀 네. 북한이 과연 그걸 좀 왁진을 다른 나라에게 네. 양보할 만큼 상황이
그러게요.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의문이 가는데
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 북한이 양보했다라고 하는 그 왁진 한 300회분 정도가 중국산 백신 시노팩으로 또 추정이 돼요. 이걸
그렇군요.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네. 그 백신 왁진을 둘러싸고 효능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스트라제네카나 또 화이자 뭐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시노팩은 뭐 중국 내에서야 이제 네. 많이 맞았지만은 외국에서는 뭐 그렇게 맞은 나라가 많지는 그쵸. 않죠.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이 전염병 코로나 뒤에서는 아주 정말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만약에 왁진을 받더라도 좀 좋은 걸 받겠다.
화이자 같은 것.
예, 그렇죠. 네. 뭐 중국의 좀 시노백 같은 경우는 좀 그 안정성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은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수용을 좀 거부한 것이 아닌가. 아,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뭐 하여간에 지금 북한이 그 지난까지 올해 배정하고 있던 것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는데 네. 그게 그때 한 180만 회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두 번에 어떤 부분 좀 북한의 어떤 백신에 대한 그 제공 용의가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일단 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지. 그런데 지금 북한의 태도로 봐가지고는 뭐 올해 안에 네. 이걸 좀 받기는
그러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우리 정부도 사실 북한이 이왕만 있으면은 지금 우리도 이제 그 백신이 뭐 충분하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나 북한이 이 왁진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북한이 대화로 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어떤 시그널, 신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인도주의적 측면이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 백신 공급은 누구도 사실은 뭐 그건 문제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미국도 제공해주겠다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얽혀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이 왁진을 받는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이 같이 충족됐을 때 맞물려서 아마 그걸 좀 받겠다 하는 의사를 좀 표명하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네, 뭐 북한 열병식 한 거랑 보니까 마스크 벗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진짜로 참, 정말 북한이 네. 없는 건지
그러니까요.
뭐 자신이 있어서 예. 그렇게 한 건지 뭐 하여간에 북한이 그래도 방역은 초기부터 아주 네.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역은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자,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내년에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발전도 논의하겠지만 북한 정세 역시 또 논의 대상에서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어떤 사안이 주로 좀 논의가 될까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오늘 이제 방한해가지고 예. 내일은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는데 아직 그 보도에 뭐 공식 일정은 안 나타났는데 아마 청와대로 예. 방문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이제 한미일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또 오늘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어찌 보면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관계자들이 지금 서울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찌 보게 되면 조금은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 협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예상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제일 큰 그 방문 그 목적은 네. 이제 올해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입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왕이 외교부장이 뭐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방문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아무대로 뭐 우리가 앞서도 좀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아마 요청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뭐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한미일 중국까지 이렇게 한국에서 좀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모양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 한반도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전반적인 대외 전략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미중 관계에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미중 갈등이 사실 앞으로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대한반도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 이게 사실 가장 큰 지금 예.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그동안 큰 이슈였는데 네. 일단은 뭐 지난 한 3년 동안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 수면하러 들어가 있고 대신에 그 사이에 지금 미중 관계가 아주 악화로 걷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거의 뭐 미중 대립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동북아가 상당히 또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지정학적 국제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또 거기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일단 중국과 거의 동맹국 수준 아닙니까? 예. 거기에 지금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핵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국가 이익, 특히 지정학적 이익이죠. 네. 뭐 그런 점에서 북한은 상당히 중국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북한 입장을 좀 두둔하면서 예.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으로 또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켜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한반도 평화 체제 같은 부분에서도 중국은 하나의 그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그 의도가 이제 분명 의지가 강하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큰 카드죠. 그래서 지금 뭐 핵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가지고 중국도 대북 제재에 지금 동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떤 그 지정학적 이익에서 북한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미국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영향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한의 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중국 입장에서는 핵 보유 국가가 된 북한이 중국하고 계속 강한 동맹 국가로 남는 게 더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친미 국가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또 손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 미중 갈등이 악화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한반도 문제도 상당히 좀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핵 문제도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핵 문제보다는 미중의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한반도 특히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외교적인 각축이 상당히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네. 국제정세가 이렇다 보니까 한국도 북한도 상당히 좀 냉정하고 더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전통적이고 판에 박힌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좋은 결단과 지혜가 잘 발휘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1995년에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뱅크가요. 1997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가을의 전설 들어보시죠. 이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 한 주에 가장 화제가 된 검색어를 알아보는 주간 검색어 코너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김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화제의 검색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나요?
네, 오늘은 불길한 징후와 불운을 의미하는 징크스 준비했고요.
예.
범인의 얼굴 사진인 머그샷도 준비했습니다.
자, 징크스라는 말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만 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하는 뭔가 설명하기 힘든 각자의 법칙 같은 걸 의미하죠.
네, 맞습니다. 불길한 일인데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약간의 운명적인 일을 가리키는데요.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시기가 되면 꼭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리더라 하는 일종의 관념인 거죠. 미신이라는 의미도 일부 담겨 있어서요.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은 징크스가 아닙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잠을 안 자면 피곤하다 이런 식의 당연한 말은 징크스라고 할 수 없다는 건데
네.
대표적인 징크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3의 저주라고 해서
예.
영화의 3편, 게임의 3편처럼 시리즈물의 세 번째 작품이 유독 잘 안 된다는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돌 그룹 가수들은 7년차 징크스라는 게 또 있는데요.
네.
활동 7년차가 되면 그룹 구성원들이 탈퇴를 하거나 해체된 일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G.O.D, 동방신기, 소녀시대처럼 정말 큰 인기 끌던 가수들이 7년차에 실제로 해체나 구성원의 변경이 있었고요.
예.
또 마의 16세라는 것도 있죠. 외모가 출중하던 아역 배우들이 16세를 기점으로 해서 외모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6세 이후에도 어릴 적 모습처럼 예쁘거나 잘생기면 마의 16세를 무사히 넘겼다. 네. 이런 말도 하고요.
자, 다양한 것 같은데 징크스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추측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 말이 온 거죠?
어원이 네. 딱따구르의 일종인 개미잡이라는 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개미잡이를 네. 점치는 데 사용했거든요.
예.
머리의 생김새나 움직이는 게 뱀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좀 불길한 새로 취급됐다고 합니다.
네.
이 새의 그리스 이름이 정크스여서 여기서 따왔다고 하네요.
자, 징크스는 근데 사실 스포츠계에서 정말 자주 언급이 돼요. 선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 그날의 운이라든지 또 우연 같은 것들도 작용을 해서 그럴 텐데 유명한 선수들이 그래서인지 모두 징크스 하나씩 갖고 있다. 하던데 유명한 네. 징크스 뭐가 있나요?
운동 경기 중에서도 예. 특히 축구계 징크스가 유명한데요. 펠레의 저주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텐데
네.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펠레가 예언을 하면 이게 반드시 반대로 이뤄진다고 해서
네.
펠레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 시작은 1966년 월드컵을 앞두고 조국 브라질이 우승을 하기 위해 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그 대회에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게
아이고.
됩니다.
예.
반대로 브라질 대표팀이 첫 경기도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 2002년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했고요. 또 특정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 선수는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나름의 좀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림픽 관련해서도 징크스가 있다고요?
네.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예.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일본 총리가 퇴진하는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이 열린 해에 폐막식 다음 날
네.
당시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일이 생겼어요. 또 정권을 이어받은 총리도 1972년
네.
삿포로올림픽 이후에 물러났고요. 1998년 나가노올림픽 이후에도 당시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도쿄올림픽 이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선거의 결과나 뭐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이유가 돼서 사임을 한 거겠지만 공교롭게도 또 올림픽이랑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징크스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징크스 하나씩은 있다고 하지만요. 너무 연연하지 않고 징크스를 깨는 일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검색어는 머그샷인데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사진이죠?
네.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입니다.
네.
워낙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머그샷 찍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서 익숙한데요.
그쵸.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네.
이름표나 번호를 들고 정면, 측면을 찍죠.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합니다.
자, 근데 이거 워낙 많이 써서 정식 명칭인 줄 알았는데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왜 머그샷이란 이름이 붙은 건가요?
네, 원래 정식 명칭은 영어로 네. 폴리스 포토그래프라고 하는데요. 18세기에 머그라는 말이 얼굴, 속된 말로 낯짝이란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컵 중에 머그컵이라는 종류가 있잖아요.
네.
이 머그컵에 얼굴 모양의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여기에 샷이 사진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머그샷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주로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도 실제 사건에서만 봤지 한국에서는 이거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한국은 머그샷 공개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체포되면 이런 식별용 사진을 찍기는 하는데요.
네.
함부로 공개를 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범죄 종류나 범인의 국적 상관없이 체포되면 찍고 공개를 하는데요.
네.
또 모든 사진이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공익이 크다고 판단이 되면 미성년자의 머그샷도 공개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유명한
네.
배우나 뭐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들의 머그샷도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지금 한국에서는 머그샷 공개가 불법이지만 최근에는 이 머그샷 제도를 좀 시행해라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죠?
네. 한국은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정부가 답하는 온라인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죠.
네.
여기에 지난 10일에 머그샷 제도를 시행하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지금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이거나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 이익을 위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 송치 후에 이 범죄자들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하는 식으로 제대로 네.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공개된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이랑 지금 그 당시에 실제 얼굴이 큰 차이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자를 좀 공적 인물로 판단을 해서 머그샷을 찍고 있는데요. 한국은 피의자의 인권, 그러니까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 절충안이 논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재범 방지가 범죄자 신상 공개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제의 검색어로는요. 징크스 머그샷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검색어로 찾아뵐게요. 김정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라는 걸 안 받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각자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쯤 갖고 계시죠? 저는 걸으며 스트레스가 해소되던데. 자, 이거 스트레스 해소되네 하는 말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거능 환지의 야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거 하면 이것, 능 하면 많이 배우셨죠? 뭐뭐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고요. 환지의 하면 해소하다, 완화시키다. 가장 중요한 단어 스트레스. 야리,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을 야리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뭔가요? 이 말은 자주 하고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스트레스 해소되네. 저거능 환지의 야리.
샹야오 전송이봉 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샹얼리크다통电话给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15일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경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어 3도, 해산 9도, 강계 11도, 청진 14도, 신의주 16도, 사리원 함흥 17도, 평양 개성 원산 18도, 해주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0도, 청진 22도, 함흥 원산 24도, 해산 25도, 신의주 강계 27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해주 28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05% 상승한 70.4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16% 상승한 1795.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9월물 가격은 온스당 23.75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4.62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책에는 무슨 무슨 날 별의별 희한한 기념일들이 참 많다고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었죠. 오늘 9월 14일은요. 포토데이라고 해서요. 연인이 함께 사진을 찍어 한 장씩 나눠 갖는 날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날도 다 있다 싶으시죠? 그런데 요즘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넘어가면서 점점 가을색이 짙어지고 공기도 청량하고 태풍 같은 거 안 올 땐 햇살도 너무 적당하고 좋고요. 이런 상쾌하고 아름다운 초가을 날에 연인과 함께 예쁜 사진 찍어서 한 장씩 나눠 가지라고 이런 날이 생긴 거 아닌가 싶네요. 애인 없다고 심통이 나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산책이나 나들이 하면서 소중한 추억이 되는 사진 찍어도 좋을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포토데이를 알고 즐기신 분들 중엔 다들 마스크 쓰고 사진 찍은 분들 많겠네요. 내년 포토데이는요, 꼭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마스크 없이도 즐길 수 있길 기도해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환희 씨는 방구석 캐스팅을 통해 지난 9월 1일에 리메이크 음원 오늘은 가지마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가지마는요. 2012년에 발표된 임세준 씨의 발라드 곡인데요. 대화하듯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가사 그리고 슬픈 멜로디로 10년 가까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환희 씨의 목소리로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Yeah. 아무렇지 않아.